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연합 훈련 시행 방안 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수리 훈련 시행 여부도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공식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독수리 훈련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의 3대 연합 훈련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사안 가운데 북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는 오랜 논의가 될 것이며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임무는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1년여 만에 어제 홍콩에 기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발표하고 로널드 레이건호는 정박하는 동안 홍콩 주민들을 상대로 항모선 견학과 체육 행사를 비롯한 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 당국은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9월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로널드 레이건호의 이번 홍콩 입항을 허가한 것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정박에 앞서 지난 19일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를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와 군 장비 수출 승인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예멘 내전 상황과 자말 카쇼기 암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10건을 승인했으며 이미 승인한 건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일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사우디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카쇼기 씨 암살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0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손상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피해가 집중된 파라다이스시에서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산불로 모두 6만 헥타르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 1만 2천 채 이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곧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당국은 비가 산불 진화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산사태와 홍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내년 봄 실시될 예정인 미한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축소될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21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봄 실시될 예정인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축소될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독수리 훈련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조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훈련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규모 상륙 작전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미국과 한국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특수전 병력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으로 매년 3월과 4월 중 실시됩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 직후 성명을 통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50차 안보협의회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포함한 군사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매티스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계속 모든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두 나라 군사령관들의 권고에 근거해 조율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모와 범위 등 미래 연습의 다각적인 측면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독수리 훈련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특히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은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내년에 실시되는 두 훈련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해병대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내년 봄에 예정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매티스 장관의 발언 어떤 의미입니까?
예, 과거에 북한의 강한 반발과 대응을 불러왔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양하고
네.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등 장비와 참가병력의 규모 그리고 훈련 기간을 줄일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네. 비록 전진이 좀 더디긴 합니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그 미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두 개의 미얀 해병대 연합훈련 그리고 네.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모두 네 개의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예.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통상적인 훈련이라든지 뭐 일상적 수준의 훈련은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조차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훈련이 도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한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계속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 남북한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라든지 군사 분야의 그 합의에서도 중단하기로 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지만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합의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인근에서는 대규모든 축소된 형태든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남북정상은 특히 이 합의를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협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북한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중요한 조치에는 중요한 또 결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국방부의 발표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어떤 돌파구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훈련 축소는 국방부의 발표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촉진하거나 돌파구를 제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현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일 독수리 훈련을 예년처럼 실시한다는 발표를 했다면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 중단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유일한 조치인데요. 양측 간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훈련 축소가 협상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북한은 이달 초로 잡혀 있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에도 상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고요. 또 북한은 중앙정보국의 조정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억류했던 미국인을 한 달 만에 석방키로 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곧 재개될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회담 재개를 위한 양측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회담이 곧 성사될 정도의 진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쟁점은 대북 제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확고한 거죠?
예, 적어도 제재 해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네.
분명한 건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지 않는 한 현재의 협상 답보 상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QA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랜 논의가 될 것이며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뒤 이제 몇 주일이 지났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계속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다며 세계가 힘을 합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는 동안 미국인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시험도 없었고 북한에 핵실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이는 그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표는 없다며 특정한 날짜를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는 차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다른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CMOI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사안 중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미국에 엄청나게 파괴적일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또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북한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영내에 아주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매우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을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 안의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ve dealt with this issue when I was the negotiator going way back when we had the joint statement of 2005. These issues have to move concurrently, and I think that's what Secretary Pompeo is talking.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2005년 9.19 공동 성명 채택 당시에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속도 문제를 처리했다며 두 사안은 반드시 나란히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도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단독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한 간 긴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Moon has a lot of incentives to move as quickly as he can with the North. And not appear to be entirely,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연속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에는 절대 제재를 완화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온 만큼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한국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며 각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미 행정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concern because I do think that when the South Korean president, for example, went to Europe, he was trying to enlist the European
자신의 과거 협상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이 제재를 너무 성급하게 완화하려 들면 북한은 바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에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에도 불행한 일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That's very unfortunate for North-South relations because it's pretty clear that the denuclearization track is not going anywhere. It's stuck. Because the U.S. and North Korea are so far.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 따라 남북 관계 증진 속도도 늦춰지게 된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도 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한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rilateral situation is worrying and it's a little complicated.
And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 한국, 북한 간의 관계가 우려되고 다소 복잡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한 간 동맹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겼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 북한의 협상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미북 협상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한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에 이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so what the secretary is doing very appropriately is reminding our South Korean allies that we can't let the North Koreans do this.
폼페오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미한 관계에 흠을 내면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국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is afraid that if North Korea begins to receive economic benefits from the South,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기 시작할 경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 열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are interested in as much of a peace agreement as possible. We're not against that, and this administration isn't against that.
다만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가 문제라며 북한이 한국을 가짜 평화로 유혹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의 북한 미사일 활동 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석을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비밀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CSIS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12일, 뉴욕타임즈와 CNN 등 미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우리는 언급된 장소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으며 정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즈는 같은 날 북한의 핵 사기 도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앞서의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협상의 고수이며 사람을 읽어낸다고 자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회담으로 북핵 위협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말했지만 측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왜 그런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CSIS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위해 반보를 내디뎠다고 과시했지만 최소 13곳, 어쩌면 많게는 20곳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개선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북한이 최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활동을 게을리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지속이 속임수에 해당하는 행위냐는 것입니다. 미 국가안보 정책 분석가인 가레스 포터는 워싱턴의 비영리 기구인 아메리칸 아이디어 연구소 발행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19일 기고한 글에서 뉴욕타임스와 CNN 등 언론들이 CSIS의 보고서 분석을 잘못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면서 주요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미북 간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개선 작업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만큼 대대적인 수준이 아니라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CSIS의 분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CSIS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삭감물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빅터 차 CSIS 한국 서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며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읽어보라며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 역시 안보리 결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의 해당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미 국제관계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론이 CSIS 보고서를 오역하고 결과적으로는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SIS 보고서가 지적한 미사일 기지들의 존재를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해왔고 최근 미북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 어디에도 북한에 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기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활동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북한과의 관여에 사실상 진전이 얼마나 없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에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무기기지를 비밀기지로 간주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뉴욕의 민간연구소 카네기 카운슬의 데빈 스튜어트 선임연구원은 19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관해 틀린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핵개발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CSIS 보고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숨겨졌거나 비밀 기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석자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튜어트 연구원의 글과 관련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무기 장소들은 숨겨진 장소 또는 비밀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차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반박하며 논란이 된 기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가동 중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당신이 그 장소들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장소들이 북한의 신고에 포함될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성사될지 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연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문가들은 비관적이진 않지만 쉽지도 않다는 신중한 전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지연되면서 남북한 정부 모두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미리 있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남한 답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 맞부분이 선제적인 게 아니어졌기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연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고민에 좀 빠진 거죠. 다시 말해서 연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순리대로 수년을 할 것인가 분위기 절대 올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나쁘니까 오히려 남북은 전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답방을 실천하는가 그냥 연내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도 북미 관계 진전이 뒷받침돼야 4차 정상회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이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핵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연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확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한이 긴장 완화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송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당장 답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답밖에 없는 남한 답방에서 큰 성과 없이 하기에는 본인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미협의체 돌아가고 있고 철도도 연결 그것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 관광사업이 되든 자원을 뭐 가져가든 인력을 송출하든 무언가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손발에 막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나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기자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조기에 답방하는 건 틀림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북미 정상회담과 꼭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협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연내에 답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연내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답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발언은 남북한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교착 상황에 놓인 미북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김 위원장과 더욱 허심탄회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최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 등을 논의할 미안 워킹 그룹을 향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내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계획 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현재로서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북미 관계도 속도 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열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견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했습니다.
뭐 한미 그 워킹 그룹도 만들었고 기본적인 목적이 뭐 일방적으로 남북 관계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를 이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남북 관계와 연동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생각도 뭐 그런 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김준영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부정적 기류로 인해 내부에서 한국 방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올수록 오히려 남북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서 살려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역기 집회도 있고 자기들의 최고 존엄이 내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가 더 심해졌을 거라고요. 가서는 안 된다고 좀 밀어야 된다고 아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시간에 느긋한 편인데 남북이 일찍 시간표를 제시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 같다며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시기도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갔듯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나 비핵화와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서울 답방을 조만간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김정은이나 이쪽 김씨 일가의 통치는 즉 일본의 과거의 천황처럼 완전 무기라야 되거든. 절대 반대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는 아무리 정권이 그쪽을 평화의 사도로서 이렇게 분식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의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기 왔을 때 그러한 반대 의견들이 제대로 그건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 거라면 그 소위 완전한 신적 존재라는 그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얻는 것보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이게 아니면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게 많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까.
실제로 한국 내 보수 진영과 인권단체, 탈북민 단체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국군포로 송환,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인권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그의 한국 답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홍콩에 기항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공작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 정보기관 책임자가 사망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21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연방법원에 정치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을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 소식부터 볼까요?
예,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전단이 20일 홍콩 칭이항에 입항했습니다.
네.
이 레이건 함 입항 하루 전인 19일 미 공군 소속 B-52 폭격기 두 두 대가 이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미중 간의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중국 당국이 전격 레이거남 홍콩 정박을 허용하면서 미국에 화해 손질을 보낸 것으로 MBC 뉴스는 전했습니다.
네, 레이건함이 홍콩에 입항한 것이 훈련 목적은 아닌 것 같군요.
예, 친선 방문입니다. 이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모함 선내 견학도 실시하고요. 이 체육 행사를 비롯한 교류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 레이건 함장인 카이 토머스 해군 소장은 장병들이 홍콩에 내리도록 해서 며칠간의 휴식을 통해 홍콩과 중국 남부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통 큰 이렇게 항공모함이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 그 타고 있었던 장병들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대단하죠.
예, 최소한 수천 명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 항모 전단은 보통 대형 선박 네 척을 중심으로 꾸리는데요. 네. 이 항공모함 본선과 순양함인 챈슬러즈빌함, 구축함인 벤포트함, 이지스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 등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항모 이 본선의 승조원 수만 해도 최대 4,400명이기 때문에 네네. 이 다른 배의 이 장병대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되겠죠.
볼거리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홍콩대 사실 중국이 관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입항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이 홍콩 기항을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네네.
그래서 10월에 미 해군이 홍콩에서 진행하려는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에 맞았는데요.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의 탄번홍 사령관이 지난 20일 직접 헬리콥터편으로 홍콩으로 향하는 레이건함 선상에 내려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 주둔군과 현지 경찰은 홍콩에 내리는 미 해군 장병들을 위한 만찬 행사를 주관하고 현지 학교 방문 일정 등도 준비했습니다.
태도가 변했네요.
예.
중국 측의 이 같은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화해 손짓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중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9월 말에도 미중 통상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네.
얼마 전부터 양국이 외교 안보 대화도 진행하고 이 통상 당국자 간의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서 긴장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흐름입니다. 또 이달 말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 별도 회담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측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대화 분위기 조성은 한쪽뿐만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인가요?
이 미국은 정상회담 배석 인원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정상 만찬 일정에서 빠진다고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했는데요.
네.
이 나바로 위원장은 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는 월가의 거물들은 중국의 간첩이고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타협도 나와선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국의 강경한 인물입니다.
네, 다시 홍콩 얘기로 가보죠. 이 친선 교류 일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 로널드 레이거 항공모함 전단. 얼마 정도나 머물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레이건햄 전단이 언제 홍콩에 떠날지는 작전 예교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미 7함대 측이 VOA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향후 행로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머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거죠?
네, 이른바 정찰총국으로 알려진 러시아군 총정보국 GRU의 이고르 코로보프 국장이 21일 모스크바에서 숨졌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코로보프 국장에 대해서 뛰어난 러시아의 아들이었으며 믿을 수 있는 애국자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최근 투병했던 상황만 소개했습니다.
이 숨진 코로보프 국장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말 GRU와 러시아 연방보안국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네네. 코로보프 국장과 부국장을 비롯한 GRU 지휘부에 직접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과 관련 단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접근까지 차단했었죠.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GRU 등이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 등으로 개입한 일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을 해킹했다고 이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이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공개한 이래 이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GRU가 미국 대선 외에도 다른 국제적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다고요?
예,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서방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지난 3월 영국에서 발생한 스크리팔 부녀 독살 기도 사건입니다. 이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 딸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중태에 빠졌던 일인데요.
그렇죠.
이 영국 정부 조사 결과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신경 작용제 노비촉이 발견됐습니다. 영국 측은 GRU 요원이 현지 잠입해서 이들 부녀의 살해를 기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스크리팔 부녀의 희생을 시도했다가 뭐 다행히 생명에는 안전한 상황이죠?
네. 중태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리팔 부녀 암살에 실패한 데 대해서 이 코로보프 GRU 국장이 러시아 고위 당국의 강한 추궁을 받았던 것으로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진 일 말고요. GRU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예,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선거 진영의 자료를 빼돌린 일도 파악됐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미국 대선 개입, 스크리팔 부녀 독살 기도, 프랑스 대선 개입 가운데 어느 하나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이 연방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21일 연방 법원 판사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내용을 좀 봐야 되겠군요.
예, 우리는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 우리는 법 앞에 선 사람들에게 공평한 권리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정말 훌륭한 판사들이 있다. 이 사법부 독립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성명을 내게 된 이유가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행정부가 하는 일에 매번 발목을 잡는다면서 이 법원의 판사들은 오바마 판사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오바마 판사들이라면 오바마 행정부 때 선임이 됐던 판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민주당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이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연방 2심 법원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구항소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남북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 19일 제9항소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항소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수치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9항소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긴다면서 이런 판결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명으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일이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장이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는 성명을 낸 것은 뭐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예.
물론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라는 걸 네. 알 수가 있겠죠.
이 성명에서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고 한 건 뭐 누가 지명했건 연방 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방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그렇다고 지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이 정당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로버츠 대법원장이 최근에도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강조했었죠?
예, 지난 10월에 브렉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끝난 뒤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왔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성향을 구분하자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요. 지난 13년 동안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보수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자,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봐야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반박하는 글을 연이어서 올렸습니다. 네. 이 로버츠 대법원장 미안합니다. 당신은 진짜 오바마 판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나라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들과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역시 생각을 굽히지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경 보안 강화 같은 정부 정책들이 제구 항소법원에서 많이 제동이 걸렸다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발 좀 이 숫자를 공부해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숫자를 공부하라.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어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사법적 행동주의가 미국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에는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에는 영상 1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 5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막다가 구름 조금 끼는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7도. 풍산 아침 기온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2도. 장전 아침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서해상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고 먼바다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독수리 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연합 훈련 시행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수리 훈련 시행 여부도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공식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캔자스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사안 중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는 오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임무는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약속들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1년여 만에 어제 홍콩에 기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발표하고 로널드 레이건호는 정박하는 동안 홍콩 주민들을 상대로 항모선 견학과 체육행사를 비롯한 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무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9월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이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입항을 허가한 것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호의 홍콩 정박에 앞서 지난 19일 미군이 B-52 전략폭격기를 남중국해 분쟁수역 상공에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와 군 장비 수출 승인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예멘 내전 상황과 자말 카쇼기 암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10건을 승인했으며 이미 승인한 건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일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암살에 연루된 용의자 18명의 유럽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0일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손상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피해가 집중된 파라다이스시에서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산불로 모두 6만 헥타르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 1만 2천 채 이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또 약 500여 명의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외 공작 활동의 배후로 지목됐던 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GRU의 수장인 이고리 코로보프 국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GRU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직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 등 러시아의 각종 해외 공작 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62세인 코로보프 GRU 국장이 오랜 중병으로 21일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코로보프 국장의 전임자였던 이고리 세르그 군 전 국장도 2016년 58세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